자, 오늘과 내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전 장인 3장으로 가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두 이야기를 연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어떤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실 텐데, 그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사건을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다른 인생입니다. 이두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환경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제가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보직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 인상을 한번 딱 보시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제 눈썹이 진하니까 아마 저기 최전방 휴전선 거기서 뭐 이렇게 GP에서 근무하거나 뭐 헌병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실은 군대에서 조리병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래 봬도 1급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훌륭한 셰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리병들이, 저 같은 조리병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사병이에요. 여러분, 이 조리병과 취사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군에는 조리병이 있고요, 육군에는 취사병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달라요. 해군의 조리병은 이 주방을 아는 사람들을 뽑아요. 예. 취사병은, 여러분 아마 육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작위로 그냥 차출합니다. 예. 그 사람에게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조리병들은, 예, 그 우리가 먼저 그 지원을 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조리병들은 4주간의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예. 이때, 이건 기초 군사 훈련이 아니고 이 조리병만이 받는 훈련이에요. 이때 우리는 칼을 가는 방법, 예, 칼질하는 방법, 도마를 위생적으로 말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리병들은 취사병들이라고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취사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밥을 풀때 삽으로 퍼요. 주걱이 있는데 왜 삽으로 풉니까? 우리 조리병들은 그런 무식한 행동을 안 하거든요. 이건 다 우리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에서.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차이가 마치 조리병과 치사병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율법과 학식을 갖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학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에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당시의 도덕 윤리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은, 예, 남편을, 남자를 여섯 명이나 바꿔가면서 그의 인생을 만족하려고 했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니고데모,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밤에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 이방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행정적으로 세 부류로 나눠 있었어요. 최남단은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갔는데,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갈 때, 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둘러서, 예, 갈릴리를 가고 갈릴리에서 유다를 왔어요. 왜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당할 때, 아수르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마리아 중심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정착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유대를 오고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둘러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둘러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내가 must go, 통과해야겠는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려고 합니까? 네, 거기에 있던 한 부정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인생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인생의 전무후무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 긍휼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이민 초기에 경험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 초기에 이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정말 짐을 몇 번이나 쌀까 고민할 정도로 그만큼 이민 생활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 해안가에 가가지고 시간 날 때면 이민 초기에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고국 땅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민을 와서 그 고난의 시절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신자로 세워주시고 그 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우리를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때가 되면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 줄게.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수거라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돼요, 얘기합니다.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날씨로 보면, 하루 날씨로 보면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예요. 자, 이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실상 더 시급한 문제는 마실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영적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해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 여인을 향한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순간순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냇가 대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매일마다 공급받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제가 목회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죄된 행동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래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죄라는 단어가 하타트라는 단어고, 신약의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런 죄된 행동이나 뭐 어떤 습관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제가 궁사예요. 활을 쏘는 궁사입니다. 제가 활실 끝까지 당겨서 활을 쏩니다. 그러면 이 활이 날아가서 어디를 관통해야 될까요? 제가 목표한 관역을 관통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쏜 화살이 날아가서 원래 그 표적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제가 쏜 화살이 표적을 휙 빗나간 거예요. 이 상태, 이 관역을 빗나가 있는 이 상태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타트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 의미에서의 죄는 관역을 빗나가 있는 이 상태를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관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 대신 그 시냇가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에 집중을 하면 절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 행동을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근원을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해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죄된 행동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어쩌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그 영적인 갈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된 행동을 막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회복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그 심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직도 그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 길을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길러내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13, 14절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너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지? 그게 바로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야. 그 물을 마시면 너 그 갈증이 해결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13, 14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더 깊이 한번 바라보기 원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 38절 성경 가지고 온 분들은 직접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7장 37, 38절 우리 한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인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를 몇 장 후인 7장에 초막절이 끝나는 유대인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목마르지? 나에게로 와. 내가 물을 줄게. 그 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 해결될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자, 먼저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 배, 이 배는 무슨 배예요? 바다에 떠다니는 통통배인가요? 그 배가 아니죠. 이 배는 무슨 배예요? 예수님의 배. 영어로 보면 스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로부터, 내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 나에게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이미 가르치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39절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 그럼 내가 물을 줄게. 내 배에서 물이 나갈 거야. 그 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면 내가 성령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38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갈 거야 라는 이 진리가 어디에 이미 있다라고요? 예,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66권의 성경이 아니죠. 그때는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부터 성령이 흘러나와서 목마른 영혼들을 적셔줄 거라는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미 하셨던 말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보진 않을게요. 47장을 집에 가셔서 오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은 에스겔이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 물이 동쪽으로 막 흐릅니다. 그러더니 그게 아라바 강야를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아라바 강야가 있고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게 물이 막 흘러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물의 그 깊이를 재는 거예요. 제가 지금 47장을 지금 제 언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척을 지나서 딱 재니까 처음에는 발목이에요. 또 재니까 그 다음에 재니까 무릎까지 와요. 또 천척 다음에 재니까 허리까지 와요. 그 다음에 재니까 잴 수 없을 정도로 큰 물로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 광야, 그 사막 아닙니까? 그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 광야가 마른 땅 아니에요. 거기에 막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요. 또 이게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 아닙니까? 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바다인데 거기에 막 물고기, 각종 물고기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나무들이 심겨지고 세워지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환상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이 어디에서 발현되고 있죠?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지금 그 물이 어디에서 발현되고 있습니까? 예,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사치들이 성전을 막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 성전을 허물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 다시 세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치죠. 우리가 4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로 이 어리어리한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걸 짓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이 거대한 벽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훼파되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그 성전은 다시 세워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허물어진 성전은 다시 3일 만에, 사흘 만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굉장히 오늘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그 초대는 바로 십자가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 부여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면 아라바와 같은 우리 인생이,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